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5월 1일 목요일. 다시 예언하라. 남은 교회는 신대륙에서 탄생했다. 정확히는 17세기와 18세기에 종교적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정착한 신대륙에서 탄생했다. 다른 곳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종교적, 정치적 장애물을 생각할 때 재림운동의 시작이 미국이 된 신대륙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운동의 시작을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10장 1에서 11절을 읽어보라. 나라, 땅, 바다와 같은 우리가 공부한 몇 가지 요소를 찾아보라. 본문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읽을 때 이 기록에서 어떤 가능성 있는 견해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천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와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한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친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남은 교회의 사역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을 위해 전파되는 긴박한 순간이다. 천사는 아마도 다니엘서로 보이는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닫혀있던 이 책이 여러 세대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천사는 한 발은 바다에, 다른 한 발은 땅에 딛고 있다. 이는 그 기별이 구대륙과 신대륙을 아우르는 전 세계를 포괄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또한 이 기별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바다에 사는 이방인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오랜 시간 뒤 마침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며,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기별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 나라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즉위라는 위대한 결론을 향해 인류 역사가 움직이게 하신다. 다니엘 2장 34, 35, 44, 45절을 읽어보라. 성경은 이 모든 세상 왕국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추악한 유산도 남김없이 소멸될 것을 모호함 없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 자리는 죄, 고통, 질병, 악,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대신할 것이다. 교훈입니다. 주님은 신대륙에 온 세상을 환하게 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세우시고 인간 나라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역사가 움직이게 하신다. 묵상. 다니엘서가 기록된 때와 2장과 7장의 예언이 이 세상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예언의 놀라운 정확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을 주신 그분을 신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연구해야 할 두 예언서. 영감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어찌 감히 요한계시록을 그저 신비한 것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계시된 신비요 공개된 글이다.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예언으로 이끌리게 한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은 다 같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타내준다. 각시대대쟁투 341. 말씀대로 이루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여 순종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요압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죄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압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죄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7절입니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요압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죄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하에 그 첫 번째 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은 유압이 가지고 있던 상대적 개념의 공의가 죄의 모습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각이 보편성, 그리고 객관적 생각은 상대적 개념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절대적 개념인 하나님의 품성을 거절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벗어나는 행위는 그것이 바로 사망이며 죄라는 사실을 우린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둘째는 유압이 가지고 있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죄의 모습입니다. 유압이 가지고 있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죄의 모습입니다. 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 하였나이다. 요압은 다윗 왕이 압살롬이 살고 오히려 압살롬과 대치되었던 군사들이 모두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길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슬퍼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왕과 자신들을 죽이고자 군사를 이끌고 오는 압살롬을 제거함으로 위험 요소를 없애버린, 그래서 기뻐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대의를 놓치고 개인적인 아픔에 얽매여 모든 군사들에게 민망함을 주는 다윗 왕의 처신을 요압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 왕이 우리들이 압살롬 대신 죽었다면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고 다윗 왕에게 극단적으로 말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오는 압살롬과 자신을 위해 압살롬과 싸우기 위해 나간 이스라엘 군사들 중 어느 편도 사상자가 발생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오는 압살롬이 회개하여 그의 잘못을 돌이키기를 원했고, 또한 그를 맞서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도 피해를 입지 않는 상태에서 일이 마무리되기를 다윗은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요압이 그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여 말했지만 요압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거부감이 드십니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고 요압의 말을 분석해 보면 우리들의 생각도 요압이 주장하는 그것들이 불편하거나 거북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이야 아들 압살롬을 향해 있을 수 있지만 압살롬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왕도 죽고 자신들도 죽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도 죽고 마는 이 전쟁에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 도의적 책임을 생각해봐도 압살롬이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적인 생각과 달리 슬픔 속에만 빠져 있어서 다윗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들게 한 다윗의 행동을 볼 때 요압처럼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생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죄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극단적인 표현도 사용했을지라도 품성에 대한 오해 그 자체가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사단이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창조주로서의 생명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은 합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라고 루스벨은 확신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몇 가지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몇 책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조와 소유자 이 상권 37쪽 그리고 38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즉 루스벨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정부와 안정을 위해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정부와 안정을 위해서는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하늘의 질서와 율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같은 책 이 첫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원칙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은 바로 사랑인데 절대적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창조주 입장에서 창조주가 만들어낸 모든 피조된 존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어야만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들이 행하는 조건에 따라 사랑을 주거나 아니면 거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셔야만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정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셔서 그 사랑에 감동된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맞는 일이었지만 피조된 자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창조주의 사랑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피조된 자들의 한계 속에서의 생각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히려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는 이 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이 루스벨의 입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낭비되는 사랑처럼 보였고 오히려 그것은 더 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질서와 율법,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적 사랑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는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시대의 소망 761쪽에 있는 기록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다. 여기 사단의 생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조건적 사랑을 하는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며 매우 분명히 맞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것은 진리도 아니며 공의도 아니라고 그는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책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사단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므로 그분은 공의로우실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부어주기 원하는 주님의 품성은 그것은 공의롭지 않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 시대의 소망 762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의 생각은 이원론적 개념에서 공의와 사랑이 정반대의 본질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지만 공의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공의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이원론적 개념에서 이해하였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매우 나약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들에게도 계속 더 큰 사랑을 쏟으신다면 공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들이 점점 더 많아지므로 우주의 질서는 파괴되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런 논리와 주장이 우리들의 생각에 거부감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합리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사단이 가진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을 이원론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품성으로는 사랑과 공의는 반대의 개념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품성으로는 구원과 심판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품성으로는 복과 화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보게 되면 모순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또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이유입니다. 실물교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며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인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세상이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세상이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야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것이 악이며 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뇌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여기 종에 대하여 예수님은 악한 종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그 종의 행위가 아닌 그 종이 그 주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사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바로 악이며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작용하여 우리를 생명의 상태에 있게 하며 그리고 회복하고 치유를 갖게 합니다. 안식일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확신함으로 생명력과 치유력이 왕성한 날이므로 복으로 구별된 날이고 그 복 안에서 머물도록 초청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날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게 되는 안식일이 될 때 이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쉬게 되고 생명력과 치유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이 그래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뭘 아는 것일까요? 품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성이 그 사랑의 감동이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로 선택하며 그것이 바로 생명과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속에 확신함으로 생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락 목사님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이 에베소 지역에 그렇게 유적지가 많고 볼 것도 많고 저희들이 배워야 될 것도 많다 하는 것을 목사님 이 시간을 통해 자꾸만 느끼게 되거든요.
예.
지금 목사님께서 3시간을 이 에베소 지역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예. 아직도 목사님 그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에베소에는 얼마나 볼거리가 많나, 저희들이 성경적인 또 지식을 쌓아야 될 것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또 이 저희들 궁금한 것만큼이나 또 많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에베소에서 아주 여러분이 듣기에 생소한 그 유적 들을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치면서 이야기를 했던 영원히 꺼지면 안 되는 그 성화, 그것이 타고 있는데 성소에서 드리던가 비슷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에서 이 종교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는 프리탄이라고 하는 직위였습니다. 브리탄의 주요 임무는 브리타니움에 위치해 있던 그 도시의 성하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사장들이 번제단 불을 영구히 간직하는 것과 같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브리탄들의 이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도시 내에 있는 성소를 감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상의 재물로 쓰이는 동물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 경비도 브리탄 스스로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시정과 또 종교를 통치하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을 그 브리타니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 제국 시대의 예배소가 이 자유도시였는데 도시의 행정과 관련된 모든 그 공직은 명예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의 중요한 축제나 행사에 드는 경비나 공중 건물의 건축 및 보수에 소용되는 이 경비는 시민들이 스스로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대단히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기리기 위한 희사자들의 동상과 비문이 이렇게 시장터나 주요 도로면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브리타니움, 이런 그 제도는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도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천막 직업을 가지면서 자기 직업을 자영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갖고 그는 오늘날 말하면 자급 전도자로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시민들의 그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을 섬기는 것들도 스스로 그 경비를 부담하고 공공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른데 그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들 스스로 담당을 하고 이 재건할 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렇게 이름을 남긴다는 조건으로 헌납을 그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거절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정신을 자랑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 자급 전도자의 역할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좀 더 내려가니까 헬라클레스 문이 나옵니다. 헤라클레스 게이트는 대리석 받침대에 새겨진 부조물을 따서 지었습니다. 크레테스 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에 위치한 이 기념문은 2층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두 개의 기둥에는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헤라클레스의 모습이 부조되어 있어서 이 문을 헤라클레스의 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는 네미아 골짜기에 사는 사자를 죽였다고 하는데 이 사자를 죽이는 일은 이 세상에서 12가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문은 귀족과 평민을 가리는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도 이 귀족과 평민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귀족에게도 전도하고 평민에게도 전도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좀 더 내려가니까 도미시안 신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미시안 하면 무시무시한 황제가 아니었습니까? 역사상 에베소는 네 차례의 네오코로스가 될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데 네오코로스가 된다는 것은 황제의 신전의 파수꾼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도시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로마 황제의 파수꾼 노릇을 하는 도시다 하는 네오코로스로 지정이 되면은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네 차례나 그런 영광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으로 도미티안 황제, 곧 81년부터 96년까지 있었던 이 도미티안 황제에 대한 신전의 파수꾼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의 한 하인에 의해서 암살당하자 에베소 사람들은 어렵게 얻은 네오크로스의 권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의 아버지 베시파시안을 신으로 모셔서 이 신전을 지어가지고 그에게 바쳤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사도 요한을 로마로 불러서 고문을 가한 후에 반모섬으로 유배시켰던 황제입니다. 요한은 그가 암살당한 후에야 비로소 에베소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이 도미티안 신전에서 발굴된 도미티안 황제의 조각상이 에베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에는 이곳이 비록 오늘날은 터키고 그렇지만은 로마 시대에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은 로마 시대의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고 그러면서 황제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네오코로스라고 하는 특별한 도시의 그 명칭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영광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초기 에베소 당시의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추방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문화를 오늘날 이 도미티안 신전이나 뭐 베스푸시안 신전이나 이런 신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참 어려운 환경, 에베소의 어려운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전도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내려가니까 트라이안 우물이 나왔어요. 크레테스 도로 북쪽 끝에 위치한 12m 높이의 이 우물은 102년에서 114년에 트라이안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우물도 만들어가지고 황제, 로마 황제에게 바쳤어요. 이 우물 중앙 받침대 위에는 트라이안 황제의 동상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발목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받침대와 오른발 한쪽 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황실 가족의 동상이 발굴되어서 박물관에 오늘날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가니까 스콜라티 스티카 목욕탕이 나와요. 이 목욕탕 참 재미있죠. 3층으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은 에베소에서 큰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1세기에 지어져 4세기 말까지 계속 수리되면서 변형되어 온 이 건물은 400년에 이 목욕탕의 수리를 담당한 기독교인 스콜라티스티카의 이름을 따서 그 스콜라티스티카 목욕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가난한 자나 뭐 부유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목욕을 즐겼습니다. 아마 바울과 요한도 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했을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욕탕은 로마 제국 시대에 있어서는 문화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목욕탕에 발굴된 비문에 의하면 이 목욕탕은 플라비우스와 그의 아내가 비용을 부담해 지은 것이라 하는데 다른 목욕탕과 마찬가지로 냉탕도 있고요. 온탕도 있고 열탕 또 및 풀장도 있고요. 또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로마의 문명이 그대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그 목욕탕 보는 것하고 이 에베소에서 목욕탕 보는 것하고 조금 의미가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에베소의 목욕탕에는 아 여기 사도 바울이 목욕을 했구나. 또 요한이 여기 와서 목욕탕 했구나.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여기 와서 목욕탕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좀 그때의 문명을 이해하게 되고 또 의미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니까 폴로 운물이 나오는데요. 발견된 그 비문에 따르면 이 운물은 기원전 80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운물에는 호머의 작품 오디세이의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주제로 한 조상들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것은 에베소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내려가 팔각정이 나와요. 이 에베소에는 신전에 돈을 희사한 사람이나 공공 건물의 유지를 위해 돈을 희사한 사람 또 각종 대경비를 희사한 사람의 명성을 기리기 위해서 뭐 새긴다 이름을 새긴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동상을 또 이름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상을 만들어서 주요 도로변이나 또 시장처 등지에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 팔각정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이들의 업적을 기리는 글을 이 비문으로 새겨가지고 바로 이 팔각정에 보관되기도 했습니다. 그 흔적을 지금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건 그 이런 것을 볼 때에 아, 도네이션을 하고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동상을 만들어서 업적을 기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아, 로마의 문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려가 보니까 좀 전에 제가 그 베스피시안 신전 뭐 이런 신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도미티안 신전을 이야기했는데 하드리안 신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이 하드리안 신전인데요. 목욕탕 옆에 하드리안 신전은 위대한 건축물의 본보기입니다. 138년경에 지어져서 하드리안 황제에게 바쳐졌으며 고린도 양식의 신전은 정면에 독특한 부조물과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현관 입구에 보니까 네 개의 기둥이 남아있는데 중앙에 두 개 기둥은 아치를 이루고 있고요. 현관을 들어서 안쪽 정면 위에는 메두사를 닮은 여성의 모습이 나무잎과 함께 부조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왼쪽부터 아데나 신이 있고요. 또 셀레나 신이 있고 아폴로 신이 있고 에베소의 창시자 안드로클로스, 헤랄데스, 데오도시 황제의 아버지, 데오도시 황제 예배수의 아르테미신, 데오도시우스의 아내와 아들이 차례로 이렇게 부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침문에는 보니까 행운의 여신 니케의 조각상이 있고요. 그 뒤 반원형에는 메두사의 조각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아, 에베소의 문명이 그 로마 시대에 그 화려했던 문명 그대로 거기에 에베소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둘째로 생각하는 것은 아 우상 숭배가 정말 또 이교 그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아주 만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신전들을 지어가지고 그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도메티안 신전이 베스페아스 신전이니 하드리안 신전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신전을 지어가지고 어디에서 뭐 무슨 그 저 돈 받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 시민들이 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거두어가지고 신전을 그 어렵게 만들어서 어디에다 바쳤다고요? 로마에다가 바친 것입니다. 로마에. 그래서 에베소는 그 로마 시대에는 완전히 그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숭배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덕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 이런 그 배경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드리안 신전의 왼쪽에 공중 화장실이 있고요. 그 공중 화산실은 구멍을 낸 대리석판으로 50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사용하던 개방적인 화장실입니다. 오늘날 그 중국에 가면 화장실을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해놓고 옆 사람을 이야기하듯이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의 바닥은 보니까 모자이크가 깔려있고 스콜라티스트가 목욕탕으로부터 나온 물이 밑으로 씻어 내려가기 위생적으로 고안되어 있었습니다. 좌석 정면에 있는 수로는 깨끗한 물이 흘러서 용변을 본 후 이렇게 손을 닦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용변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 이제 시간이 다 지났네요. 이제 3회. 이런 그 유적들을 자세히 설명함으로 성경적인 배경을 이해하게 되고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당시의 선교적인 그 환경을 이해하게 되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따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생활을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지어바쳤던 신전 이야기, 또 공중 화장실, 공중 목욕탕, 또 공중 우물 이런 걸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 저희들과 다름없는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리고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요한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